같이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생애를 요약할 만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에게 친숙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의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던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역자가 되어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고 평생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사실을 배우고 또 배우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의 커다란 교훈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텐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거두는 것이 귀찮아 인간적인 꾀를 내서 며칠간 먹을 것을 한꺼번에 거둬들이지만 영락 없이 하루가 지나면 만나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안식일을 위해서만 이틀치 거두는 것을 허락하셨지 매일 만나를 필요한 만큼 거둬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아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간직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둘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하는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훈련시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우리 엄마가 내게 밥을 줄까 생각하면서 엄마 나 밥 주세요, 엄마 나 밥 주세요 하고 말한다면 엄마가 내가 너 언제 굶겠니, 너 어디 아프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매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광야에서 내린 만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 즉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 등 모든 복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졌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바울에 대해 공격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잘못되었다고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배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고는 메시지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씀 그 자체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의 공격의 화살은 그 당시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이끌던 바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그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막힌 은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적 근원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메시지가 바울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철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알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종교의 창시자나 그 후임자들이 만든 가르침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석가모니가 아니라 석가모니와 그의 추종자들이 만든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유교는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중심이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요시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며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성령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고 전달되는 것은 오류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이 말들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의 근원을 그들의 전통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의 전통은 이렇다 등으로 자신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전통이, 제도나 규율이나 형식이 복음의 진리를 막고 있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물론 성경 기록자들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같은 계시는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부어지는 계시는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질까요?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소위 자신이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아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가 받은 소명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주의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던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정통했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인용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을 어머니의 태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바울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 같고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복음 전도자만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 핍박자였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포악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 시대에 태어나서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즉 교회를 괴롭히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후에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거역할 자유는 있었지만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바울의 삶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삶에 있었던 경험, 실패, 지식, 열심,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박해했던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동일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80세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세의 부르심은 언제부터일까요?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모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이 80세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왕궁에서 자랄 때도, 그가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을 때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단순하게 양을 치고 있을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런 실패, 경험, 지식 등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나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나 바울의 경우처럼 특별한 만남을 통해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역사와 같이 특별한 일과 관련이 있을 때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 다른 목회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바울만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보배로운 생각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바울과 같이 구원 역사와 같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성공, 실패, 좌절, 지식, 경험 등 모든 요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즉 우리 모두는 소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역사한 것처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